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야고보서 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마 이제 6월 말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나누게 될것 같은데, 이제 그 저희들이 뭐몇번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야고보께서 이제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나, 그러면서 이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된 경건은 세 가지. 이제 먼저는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다.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나누었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은 2장에서 이제 차별 대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또 야고보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신을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시작하면서 왜 싸우는가? 그래서 싸움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무엇보다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또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싸우고 싶을 때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제 하나님 주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야고보께서 4장에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표현,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합니다. 적용. 특별히 교회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자신을 낮추어야 될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께서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때문에 지금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는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군고 하면 바로 부한자들입니다. 부한자들,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러면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 부자들은 고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고생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고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생 때문에 지금 이제 울고 통곡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물질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부자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너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울고 통곡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사장에서 나온 편도로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야고보 당시의 부자들이 범했던 네 가지의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 그런데 이 네 가지 책망은 우리 구약 성경부터 주어진 일관된 가르침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네 가지 정도의 책망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부자들은 어떤 잘못을 범했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예수님 이 야고보 당시에 부자들이 범했던 잘못과 같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 속에 없는지 한번 살피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리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좀. 그리고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여러분 이제 재물은 영원한 줄 알았는데 재물은 썩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 옷은 이거는 막 명품이고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큰맘 먹고 했는데 이 옷이 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과 은은 영원한 줄 알았는데 그 금과 은에 녹이 슬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보물은 생각보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자막에 아마 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이 나올 텐데 이거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할 때 거기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좀과 동록이 있다. 동록은 바로 녹입니다. 녹. 지금 야고보가 가르친 그대로죠.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좀이 있고 그리고 동록이 해할 것이다. 그리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리고 20절에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그런데 하늘은 어떤 곳이냐? 좀이나 그리고 녹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 땅에 보물을 쌓게 되면 그것은 유한하고 더덥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도 지금 이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면서 조금 강조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중반을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녹이 지금 금과 은에 썰어있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녹이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쓰지 않습니다. 그 웬만해서는 녹이 설지 않는 그 금과 은에 녹이 슬었다. 그리고 이 녹슨 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증거가 되죠?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 바로 우리가 직무유기의 잘못을 범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과 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그리고 금과 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기적인 그 어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쌓아두기만 하는 잘못을 범해서 이제는 옷에는 조미 슬었고, 그리고 또 금과 은에 녹이 슬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직무유기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 때문에 3절 후반부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우리 살을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성천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은 재물을 쌓고만 있구나. 이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잘못을 너희들은 범하고 있구나, 이렇게 야고보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잘못을 지적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 이거는 정말 그 부자가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죠.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추수하려면 일꾼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꾼들을 고용할 때는 그게 분명하게 품삯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바로 소리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 그리고 또 선지자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부자들의 잘못, 부자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이 무엇이냐? 품꾼들에게 정당한 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절 3절의 말씀과 명백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2절 3절은 무엇입니까? 녹이 쓸 만큼 금과 은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정말 금과 은, 녹이 쓸 만큼 금과 은을 쌓아두고 있지만 지금 바로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는, 여러분, 아,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그 품삯을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주는 구약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전쟁의 분위기입니다. 전쟁의 분위기. 만군의 주는 뭔가 하면 1만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과 맞설 때 뭐라고 했죠? 나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1만 군대의 하나님, 그리고 원수를 향해 원수를 향해 승리하는 그분이 누구신고 하면 만군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만군의 주님의 귀에 무엇이 들리느냐? 바로 품삯을 받지 않은 그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뜻을 가진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찾으면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14절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 이거는 뭔가 정말 가난하고 먹거리도 제대로 없는 이 가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구하는 계기든지, 이거는 뭐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이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여러분 가난한 품꾼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든 아니면 외국 사람이든 그를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그 품삯을 뭐라고 했습니까? 당일에 줘라. 그 품삯을 당일에 줘라. 당일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해진 후까지 미루지를 말라. 여러분 우리 유대는, 이스라엘은 하루가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부터. 일반적으로 저녁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해진 후까지, 그 다음 날까지 이 품삯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뭐라고 했습니까? 간절히 바람이라. 정말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가 일하고 얻을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해라.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약속한 때,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바로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어쩌면 은어 시대나 고금 은어 시대나 부한자들이 범할 수 있는 하나의 명백한 하나의 잘못이죠. 그건 뭐겠습니까? 정당하게 일한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임금을, 그 품삯을 체불하거나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에 품꾼들에게는 그 삯을 주지 않지만,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 품꾼들은 받지 않는 임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부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고대는 뭐 부자들에게 잘못이었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회당이 되죠. 여러분 지금 부자들,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깊이 물들어 있는 잘못이 무엇이냐? 남들에게 주어야 될 정당한 것은 인색하고 미루고 늦추지만, 바로 내 자신을 대해서는, 내 자신과 관계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도 똑같죠. 남에게 정당하게 주어야 될 그 임금, 그 품삯은 주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후반부,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무슨 장면입니까? 바로 우리 이제 가축들을 키울 때 키워서 살을 찌워서 도륙하잖아요. 도륙, 살육하잖아요. 바로 그 마치 짐승이 정말 이렇게 도륙하는 나를 위해서 살 찌우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자신을 향해 한없는 사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육의 날을 위하여 살찌우는 그런 짐승과 같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부자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대항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생생한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북쪽 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이 있었어요. 아합. 그 악한 왕 아합이 누구의 밭을 탐내었느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탐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버리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부자들이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대항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탐욕 때문에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것을 빼앗아버리는 일들을 부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이 범했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죠. 책망. 네 가지 잘못. 하나님이 주신 그 돈과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흘러보내지 않고 그것을 쌓아두기만 해서 좀설고 좀과 녹이 쓸게 하는 직무유기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돈은 그렇게 쌓아두면서도 품꾼들에게는 정당한 싹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사치와 향락, 자신을 향해서는 한없는 사치와 향락을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욕 때문에 그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까지도 뺏어버리는 그런 잘못들을 부자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의 오용과 이 남용의 자리에 서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고생이 그리고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자들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쭉 들으시면서 누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한테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무슨 비유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날마다 잔치.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 참 이렇게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그리고 몸은 병들어서 그 어떤 개들이 그 상처를 핫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거지 한 사람도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두 사람이 다 이제 뭐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죽음 이후에 운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바로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생 꿈에 본 듯 이슬이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부자는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축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지금 자막에 나온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전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천국은 거꾸로 된 공동체, 천국은 역전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희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좀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자막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 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느냐? 부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덫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그 덫, 짐승을 잡는 그 올무에 우리가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뭘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은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저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이런 어떤 고통들을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 말씀 자막이 나올 텐데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죠? 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세대의 부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해라. 명령하는데 두 가지 그들에게 교훈을 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죠? 소망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겁니다. 돈은 바로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 여기에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시면 부자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이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별로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뭐 극심한 불경기에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부자들에 대한 경고,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쩌면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또 모두가 경제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은 물러서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돈에 대한 교훈을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여러분 바로 믿음을 무엇이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했느냐?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부자가 되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우리 자막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또 24절에 다시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뭘 가르치는 거죠? 부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여러분 이 물질, 이 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어려운 거냐?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25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예수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자막이 26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It is impossible with man. 사람으로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but it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을 통해서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부자들, 그 거룩한 부자들로 누구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앞으로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사회 미래를 저는 결정하는 변수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시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저는 결정짓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정말 불경기시죠. 저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고센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센 땅 아시죠? 바로 그 애굽의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막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재앙이 주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이 극심한 불경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고센 땅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길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정말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부자가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일터에 정말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끼지만 정말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데는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 참 이렇게 거룩한 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요즘, 뭐 제 교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제가 부흥회를 가면, 부흥회를 이렇게 좀 가보면은요, 제가 우리 그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면 한편으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아,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런 어떤 단호한 결심. 근데 왜 그런 결심을 하느냐? 내가 은혜 받으면, 정신 안 차려가, 정신 잠깐 이렇게 딴짓 하다가 은혜 받으면 이분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돈이 뜯긴다, 돈이. 그러니까 내 주머니 지키려고 그러면 악착같이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저희들 잘못.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아마 전 세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만큼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하신 분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 이걸 어쩌면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다 드렸어요, 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 헌신하면서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이 물질을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흘러보내는 그 일을 교회와 지도자들이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이 너무 희박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드리신 이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정말 마음껏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거룩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부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여서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거기에는 창조적인 그런 기쁨이 넘치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여러분 그런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고 그런 복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고통의 때지만 어려움의 때지만 여러분 이런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 그 가운데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서 거룩한 부자가 될 때, 그때 이 주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쓰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